이제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인생들을 깨우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의 영적인 발걸음에 빛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목표를 분명히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의지도 경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이까지 모든 분들에게 성인께서 조명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였담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지금부터 497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1517년 10월 31일 은 이제 만성절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날, 그 하루 전날에 수도사유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였던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물론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라는 의도로 반박문을 붙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신학 교수가 중요한 신학적 의문이나 또 논쟁이 될 만한 주제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의문을 토론에 붙여서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곳에다가 게시하는 그런 것들이 관행이었습니다. 공개 토론을 통해서 좀 혼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교리들을 확립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고 루터는 바로 그런 의도에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 붙인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된 특사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제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근교에 왔다라는 이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과연 면제부 판매가 성경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그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공개 토론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는 의도에서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 붙인 것입니다. 종교의 핵심은 죄인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수도사였고 특별히 루터는 어릴 때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쌓은 덕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배움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이런 배움의 원리를 따라서 자라났기 때문에 수도사였던 루터는 수도원의 계율을 아주 엄격하게 잘 지켰습니다. 루터는 얼마나 금식, 기도, 철야와 같은 이 금욕의 수단들을 잘 사용했는지 루터의 오늘날로 말하면 멘토와도 같은 고의 신부가 루터한테 와가지고 당신 너무 죄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을 정도로 루터는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피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금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저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루터는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기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생례적인 의, 다시 말해서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거나 자신으로부터 만들어낸 의로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다치면 상처를 입고 흉터가 남는 것처럼 죄인이 죄를 범하면 죄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흔히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죄인이 범한 이 죄와 이 죄로 인한 죄책감이라고 하는 얼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는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죄인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잠언 17장 15절에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믿음을 미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악인을 의롭다고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기 20장 23장 7절에서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악인을 절대로 의롭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침해당하지 않으시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지요. 먼저는 죄인이 범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가져야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 즉 인간의 자리에 오시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가 흔히 대리속죄라고 말하죠. 대속이라는 말을 줄여서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대리속죄, 즉 대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대리해서 사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사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먼저 전가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분께서 죽으셨다면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는 아무 관계없는 다시 말해서 대속과는 관계없는 죽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즉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가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해요. 왜 전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주입되었다면 마치 주사기처럼 우리의 죄성이 예수님에게 주입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되고 말고 그리고 따라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법정적으로 전가받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보증을 잘못 섰다가 집안 전체가 다 망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났었죠.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 의무를 떠안을 어떤 의미도 실제는 없었지만 법적으로 보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져야 될 그것을 내가 전가받아서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법정적 전가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 대신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우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를 우리가 갖고 싶어 하더라도 또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선 존재해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가든지 찾아가든지 사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고 능동적으로 순종의 삶을 사셨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옛 언약의 요구를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든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든지 등등의 각종 율법을 지켰던 내용들을 성경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의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데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를 나의 의로 만드셨고 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분이 나의 죄를 자신의 죄로 만드셨다면 나는 이미 죄가 없으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루터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성도는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다. 심을 유스투스 et 베카토르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많은 분들이 그 라틴어를 외우면서 인간은 죄인과 동시에 의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전가됨으로 법정적으로는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지만 신분상으로는 죄인으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법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지만 성질상으로 아직까지 좀 표현하자면 좀 그렇지만 재료, 우리라고 하는 이 재료적인 면에서는 아직 죄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인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는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이 고백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과 동시에 죄인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은 이 칭의를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법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성경은 칭의를 법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신분상으로는, 아니, 성질상으로는 우리가 아직 의롭지 않은데 신분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칭의라고 말하는데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로마 가톨릭 교인들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은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됨으로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전가된 의가 아니라 주입된 의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로요? 외부적인 의, 주님께서 이루신 우리 바깥에 있는 외래적인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는데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전가된 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입된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 사실은 종교개혁 운동으로 인해서 생겼던 당시에 유럽 교회를 혼란과 분열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개최됐던 이 트렌트 공의의 이 문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렌트 공의의 6차 회기 7장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7장 제목이 뭐냐면 죄인에 대한 의롭게 하심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의롭게 하심의 구성 요소 그게 뭐고 그 의롭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성향 또는 준비 과정에는 의롭게 하심이 뒤따른다. 이러한 의롭게 하심에는 은혜와 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갱신되고 성화되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로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고 의롭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한 거죠?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입된 의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바로 의롭게 한다라는 말로 정의를 내렸다는 것이 그 당시 트렌트 공회의 결정문입니다. 반대로 종교교육자들은 신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필요한데 그 의는 우리 밖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주어질 수 있고 이 의는 우리를 대신하는 다른 존재에 의해서 주어진 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난 생내적인 의나 아니면 주입된 의를 통해서 의롭게 된 그 의가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선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믿음은 뭐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도 믿음은 필요합니다. 믿음은 의롭게 하심의 시작이요 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심에 있어서 믿음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요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개신교는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긴 하는데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플러스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선행, 성화의 삶이 보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의롭게 하심의 첫 번째 수단은 무엇입니까? 세례지요. 세례는 뭡니까? 아담의 후손인 인간에게 부과되는 죄가와 형벌을 면제받는 수단이 다름 아니라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인간의 죄의 성향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남아있죠. 그래서 그 죄성을 가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고해성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해성사는 장차 연옥에서 정화되는 그런 고통을 지상에서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에 따르면 믿음이란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원인일 뿐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믿음이 필요하긴 한데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트렌트 공의의 6차 회기 9항의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즉 다른 어떤 것도 의롭게 하심의 은혜를 얻는 데 협력하지 않으며 자신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준비하고 성향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거기에 더하여 의지에 따라 행동으로 준비도 하고 실제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원리가 함께 더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됨으로써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의로워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제가 재료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재료적인 면에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저의 모든 성분이, 성향이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어떤 면에서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법정적 면에서, 형식적인 면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의롭지 않지요? 실제로는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선하는 것이 바로 법정적 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부분을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하지요? 아니 실제로는 사람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요 사기요 허구가 아니냐. 그리고 특별히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일을 하는 분으로 간주한다면, 다시 말해서 의롭지도 않은 존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으로 간주한다면 하나님을 속임수를 사용하는 분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기꾼으로 만드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반박에 대해서 뭐라고 변론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큰데요. 교회 개척할 때 제 기억으로 교회당 사택 뭐 등등의 내용들을 다 제가 보니까 한 4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거기에 또 가족이나 도움을 받은 부분이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채워줬는가 하면 다 제가 있던 부목사로 있었던 현상 화성교회 교인들이 다 채워줬지요. 그렇지요?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저의 교회 소유로 가져오게 될 수 있었지요? 그분들이 그것을 저한테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그죠? 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혹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도산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출연해서 그 기업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 공적 자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것이 다 우리들이 낸 세금의 결과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서 어려웠던 회사가 기사회생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근거와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우리 자신에게는 의가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허상처럼 보여요. 왜?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선언하니까 우리에게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니 허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인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루신 실제하는 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법정적인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의를 확보할 수 없는 의인이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지요? 자기 바깥에 있는 외래적인 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지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6절에서 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과 같으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신약 저자들은 참 좋아했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각각 인용을 하면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법정적 칭의의 기초 구절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과정은 창세기 14장과 15장에 잘 나타나고 있지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4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서 롯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언뜻 보면 사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다시 뒤쫓아와 가지고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한 상급이요 방패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육친의 자손이 태어나질 않았거든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재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사라도 경수도 끊어지고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혈통이 끊어질 위기에 봉착했던 이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했고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용이 뭡니까? 뭘 믿었습니까? 이를 믿으니 그랬으니까 믿음은 항상 대상과 내용이 있잖아요. 뭘 믿었습니까? 창세기 15장 문맥으로 볼 때는 생물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아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첫째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특별히 로마서 4장 3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신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단순히 사실에 대한 믿음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통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잘못된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 그분이 자신에게 어떻게 주실 것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산다는 거죠. 결국 그런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가 그 믿음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함께 갖는 것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분 이외에 다른 상급이 없고 설사 다른 어떤 내용들이 채우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섭섭함이 있을 수 없다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창세기 기자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쓸 수 있는 좋은 그 재료가 지금 12장에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직짓 떠나는 믿음을 지금 드러내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최초 의롭다함을 받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창세기자는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왜 15장으로 12장 13장 지나고 왜 15장에 가서야 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그런 의문을 가져 보신 적이 없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사실이 언급된 이 창세기 12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었다면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오해할까요?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는 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 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해버리면 칭의가 뭐가 되는 거죠? 순종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할 때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은 했지만 아직 전혀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사그러져 있는 이런 두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하시고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공로를 비롯해서 그 어떤 것도 더해진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자는 15장 6절에 가서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언급했고 신약 저자들은 이 구절을 계속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진전이 있은 후에도라는 말은 믿음을 따라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12장부터 15장까지의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후에도 여전히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죽는 시점까지도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죽는 시점에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외래적 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법적으로 전가받는 이 방법밖에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자가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이 이 칭의 교례와 관련해서 또 하나 제기하는 비난 중에 하나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해버리면 그 삶이 방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니 의롭지도 않은데 이미 의롭다라고 우리를 신분상 의인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야 이제는 캐살아살아다. 뭐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의인이다. 이런 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칭의 교리는 사람을 아주 방자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 교리를 매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트렌드 공의회에서 내렸던 그 결정문에 보니까 이것은 저주받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물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롭다는 선언을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칭의가 인간의 본성의 변화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성의 변화와 연관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주의 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칭의 자체가 본성의 변화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성의 변화와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성이 변화될 사람을, 지금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변화될 사람을 향한 선언이죠. 물론 또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해서 변화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의롭다 여기셨다, 예지예정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주께서 정말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는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근거로 주어지는 칭의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면 믿음이 그 사람의 의식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오해를 하기 쉬우니까.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아니,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울은 믿음도 말하지만 그래서 6장으로 넘어 들어오면 순종을 함께 말합니다. 물론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믿음에서 발현된 순종이죠. 이런 면에서 믿음과 순종 혹은 순종과 믿음은 성령님의 쌍둥이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쌍둥이가 지난주에 태어난데 바로 믿음과 순종이 쌍둥이 선물이에요. 이런 원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고 아브라함의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어디에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계명 순종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잘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이 이런 복을 위한 공로의 근거로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창세기자가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이 났어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이 났는데 이삭의 생애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언뜻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근거로 이삭도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했죠? 믿음은 반드시 성화를 불러일으킨다. 믿음의 순종을 반드시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질 때 이 언약에 응답하는 모습이 상당히 야곱과 달라요. 방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잘못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않지요? 회개하여 돌이키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종을 동반해야 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순종을 행위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순종이 마치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은 이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고요? 사랑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되면 믿음 플러스 사랑 이퀄 구원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 이것이 합해져서 구원에 이르는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이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만 말하면 방종을 조장할 수 있고, 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로워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로워지는 내용이 사랑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말을 결국은 믿음 플러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말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사랑이 따라 나온다는 말이지 사랑이란 열매를 먼저 보여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열매를 드러내는 정도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열매를 드러내는 정도에 따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 말은 참된 믿음은 사랑을 열매로 드러낸다는 말이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도 하고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한번 또 잠깐 가보시면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아마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2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순종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뭔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4절에서 말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요? 일을 아니할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무슨 경건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믿는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이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아주 저주받을 교리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6차 회귀 10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우리를 위해 쌓으신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의가 없이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거나 그 의를 가리켜 형식적 또는 법적 의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여기에 반론을 제시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법정적 칭의를 부인하는 것은 복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요.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분짓는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된 것이고 바로 이 칭의 교리에 따라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 결정되고 신자의 구원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술하게 뭐 죄는 믿음으로 하면 살지 뭐 그 구절 자꾸 외우면 그냥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절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내 믿음의 내용으로 붙잡고 그리하여 신분상으로는 내가 이미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물러설 것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다. 다만 신분상 의인이지만 아직 성질상 재료적인 면에서 아직은 죄인으로 남아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칭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복음으로 붙잡았다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죄죽임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순종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로마서 5장으로 가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전한 절제와 같은 이런 성품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도리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 잘 간직하여서 자칫 잘못하면 자꾸 이 세미펠라기안 로마 가톨릭지로 자꾸 가거든요. 조금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뭐 열매가 좀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열매가 좀 안 나타나면 또 어떻게 생각하지요? 난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뭐이다. 또 그냥 까불어져 버리고 이러기를 늘 반복하는 이런 악순환을 평생 계속하면서 가장 근본적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음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 현상교인들은 이런 면에서 혼돈 없이 혼란 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람의 사실을 확신하고 또 이 믿음의 기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드러내는 그리하여 저도 알고 여러분도 여러분과 우리 자신에 대한 구원을 서로 확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신 귀한 칭의 교리의 핵심에 그 내용들을 잘 살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더 이상 신분상의 싸움을 싸우고 늘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데만 우리의 평생을 다 소진하고 마땅히 드러내야 될 성화의 진보를 드러내지 못한 채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올바른 칭의교리에 대한 이해와 이런 이해에 기초한 성화의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는 도무지 우리의 죄를 덮을 만한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그 일을 믿음의 빈손으로 받아들인 길 이외에 내가 의로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파손 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빈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잘 받아들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이지 사탄의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